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근두근 온종일 올양세 혜택도 즐거움도 올양세 Everyday 가고 싶어 올양세 올양으로 고고 올양으로 고고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양세일에서 만나요.
가장 깊고 시끄러운 사대리그 토크 사대축황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10월 첫 방송이고요. 장영훈 코치, 김현민 기자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추석 때 뭐 하셨습니까?
전 그냥 중계하고.
중계?
네, 네. 하고 뭐 없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장 코치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코치시지만 사실 최근에 축구 팬들과 가장 자주 만나시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계 해설위원으로서
네. 네. 네.
뭐 라리가신다고 하셨나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바르셀로나 경기 제가 세 경기 연속으로 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뭐 알레티 경기 하는데 라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뭐 명절이라서 대단한 이벤트 없었군요.
네, 뭐 없었죠.
김민 기자는 명절에도 또 일하셨나요?
그렇죠. 둘이 불려나갔죠.
둘이 비슷해 보면. 네.
하루 빼고 다 불려나갔죠.
네. 부버지 사랑해요 라고 경희대 김민재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대축구항은 오랜만에 했으니까 또 이벤트 한번 읊어야죠. 현재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다시 보기는 폴리TV 회원 가입하신 멤버십 분들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으시려면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올라오는 거는 팟빵에서 유료로 그 쿠키 굽듯이 구우셨을 때 이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뒤에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두 개의 플랫폼에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는 주로 프리미어리그 얘기는 최대한 줄이고요. 많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장현 코치가 라리가 그리고 김민민 기자가 분데스리가 제가 세리에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콘셉트의 방송입니다. 오늘은 근황 토크 뭐 어차피 두 분 뭐 말씀도 별로 안 하시기 때문에 짧게 줄이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요걸 소개를 해야 됩니다. 요거 저희가 김현민 기자랑 제가 가끔 이것 때문에 바쁘다, 특히 김현민이 바쁘다 이 말을 했었던 유럽 축구 가이드북 더 챔피언 2324 맥스미디어에서 나온 요 가이드북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저희 이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갈수록 뭐가 부록이 늘더라고요.
부록이요?
예, 원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브로마이드만 네.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난 시즌부터 그 스탠드가 등장을 하더니만
그렇죠.
네. 예, 이번에는 포토카드.
아, 네, 포토카드 생겼어요. 뭐 실인가요 방금?
그런가 봐.
맥북도 실리를 인식하는군요. 저희 팟빵으로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팟빵 게시판에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뭐 브로마이드는 손흥민? 이쪽은 누구야 이거? 아, 손흥민 상대 선수구나. 이게 누군가 했네.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돼 있는 브로마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얘기대로 이번에 포카가 있어요.
예. 네.
추세를 따른 네. 아이돌처럼 추세를 따른
네. 저 아이돌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포카.
네, 그 앨범 많이 사라고. 근데 다행히 저희 더 챔피언은 랜덤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섯 명을 다 모으기 위해서 랜덤을 계속 써야 되고 그러지 않고요. 다 들어있어요.
8명 있죠. 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손흥민, 그 다음에 오시맨, 케인, 이거 누구야?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이거 그리즈만이죠? 이거는 혼란이고요. 김민재, 이강인 이렇게 있습니다. 센스가 있네요. 이강인, 손흥민이 제일 얼굴 크게 나왔네요.
딱 보면은 여기 있는 선수들이네요.
아, 고사진 그대로구나. 사진도 그대로예요. 네. 팀 이미지 한번 샀으면 두 번 써요. 아무튼 요즘 포카가 제공되는 더 챔피언 요 부록까지 같이 드리는 이벤트를 할 거고요. 네, 저희 작년에도 했었는데 김민 기자랑 제가 참여한 만큼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가 요령, 참석 요령은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저희 팟빵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버퍼링 있다고 하는데 버퍼링 좀 심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게시판 팟빵에 들어오셔서 팟빵 올리 FM 검색하셔서 거기 댓글로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퀴즈를 풀어라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받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댓글이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인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니까 오늘이 6일이거든요. 10월 13일 자정까지 올라오는 거를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고요. 응모에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팟빵이랑 저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지는 최대한 해드릴 텐데 공지해드린 뒤에 저한테 본인이 이 댓글을 썼다라고 인증해서 한번 캡처를 보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 뭐 댓글을 쓸 때부터 이메일 아예 적어주세요. 제가 이메일 보내겠습니다. 이러면서 개인정보 노출시키는 것보다 안전하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니까 조금 번거로운 응모 방법이더라도 좀 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퍼링이 아 괜찮나요? 네. 북콘 뭐야 북콘?
아 저 부부부걸 콘서트 얘기하는 건가 봐요.
부부부걸 콘서트를 김 기자 가는 거를 저분이 어떻게 아세요?
아 몇 번 달순해서 얘기했어요.
아 벌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내일인가요?
가야 된다고.
내일인가요?
예.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날을 빼달라고. 근데 토트넘 루턴타운과 그리고 아시안게임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차마 뺄 수는 없었고.
네. 그래서 네. 지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일단 초코스는 간다. 네. 일찌감치 이제 딜을 했군요.
콘서트 끝나고 가는 길에서 휴대폰으로 경기를 보면서 가겠다. 그래서 후토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 어떤 뿌거를 향한 깊은 마음 뭐 알 수 있네요. 열애설이 아니죠. 열애를 공식화하고 이제 인스타 사진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뭐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아이도 있는데.
원래 아이돌 좋아하는 게 약간 유사연애 감정처럼 되면서 전혀 남친 여친이 있으면 실망하고.
전혀 유사연애에 근처도 없습니다.
이런 류의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게 아이돌 산업의 근간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기절을 보면 부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 역시 그 약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나이답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나이가
그들도
좀 있죠.
나이가 좀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아이돌이면 정말 딸벌이었겠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2009년생도 있어요 아이돌 중에.
와. 예. 2009년생이요?
네.
9년생이 몇 살? 15살?
펩 6관왕 때 태어난 분들이 아이돌을 합니다.
2009년생이면은
골똘히 생각하고 계시네요.
잠깐만 김종룡 기자한테도 딸벌 아닌가요?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제가 85니까 2005년이면 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찍 났으면 낫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삼촌이라고 해줘요라고. 네. 부부버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이벤트 말씀드렸고요. 이벤트 말씀드리는 동안에 좀 초반에 하다 보니까 시청자 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회입니다. 응모하시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되실 수 있다는 거. 10권 준비했거든요. 10권. 10명 안에 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 공지 내용은 저기 팟빵 게시판에 한 번 더 해서 팟빵 들으시는 분들께 좀 특전을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대충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 팟빵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축구 얘기로. 본격적인 축구 얘기 하기 전에 저희 뭐 늘 해외파 선수들 얘기 간단하게들 하는데 뭐 다른 선수 그동안 뭐 폴리티비 다른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안 다른 선수 할까 하다가 요즘에는 저희 겔주인 서영욱 해설위원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계 때문에 현장 가 있어가지고 네. 자리를 비웠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영상을 좀 공장처럼 찍어내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그래서 손흥민 얘기 앞에 모두 조금만 하고
손흥민 선수 얘기가 네. 결국
들어갈까 합니다.
아까 뭐 네. 이재성 선수 얘기할까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분데스리가 전체 내용이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냥 어차피 그거랑 붙지도 않는데 앞에 붙일 거 아무 해도 상관없겠다.
뭐 최하위까지 떨어지긴 했죠.
예.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마인츠 문제를 얘기하자면요.
아, 이재성부터 갑니다. 네, 마인츠. 이재성 선수 마인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마인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겨울에 돈을 끌어다 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원래
아주로크.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이번 여름에 제대로 된 영입이 없었고,
음흠.
거기다가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슈타흐가 호펜하임으로 이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호펜하임이 이적 시장 데드라인을 굉장히 잘 보냈어요.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슈타흐하고 또 누구 영입했더라? 아, 그 베리샤. 예, 왜냐면 베리샤가 그러니까 뭐 페네르바체에서는 삽질을 했었어도 잘츠부르크랑 이제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에선 괜찮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대표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데드라인에 영입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현재 그 호펜하임이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쓱 내고 있죠. 저도 그러니까 원래는 호펜하임을 좀 그렇게 순위를 높게 안 봤었는데 이 정도면은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노려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현재 실제로도 6위고요. 예, 그러니까 멤버를 잘 약한 부분을 채운 반면에 마인츠 이제 데드라인에 슈타가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의 핵심 자원 하나가 떠나니까 그만큼 공백이 발생을 한 거죠.
네네네.
거기다가 뭐 이제 한케올센 같이 지난 겨울에 영입해서 쫄쫄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가 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네네. 이런 일들도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불운의 요소들도 조금 따르긴 했고 예 그러면서 지금 최하위까지 밀려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 계약 만료된 다음에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했던 베테랑 미드필더 길라보기를 영입을 하게 됐.
조슈아 길라보기요?
네.
걔가 무적이었군요.
네, 무적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영입을 한 겁니다.
길라보기가 베테랑이구나.
그렇죠.
네. 구자철 뭐 입구 뭐 이랬던 시절 분데스리가에서 유망주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했죠.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유망주를 불렸었죠.
생테티엔에서.
네.
그렇군요. 그래서 긴급 수혈을 해야 될 정도로 팀이 뭐 부상, 불운, 뭐 선수 이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인츠의 이지성 선수를 제가 그 마인츠 홈구장에서 시즌 개막하기 전에 한번 만났는데 김지성 선수 보러 간 김에 이제 마인츠 들렀다 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약간 유도신문을 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팀이 좀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어가가지고 이번 시즌은 쭉 해서 유럽 대항전도 노려볼 수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유도하니까 슬슬 그럴 거라고 우리 잘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역시 예상대로 되는 게 없어야 예상을 많이 빗나가야 또 그게 스포츠죠. 예상대로만 되면 스포츠가 아니죠.
확실히 매 시즌마다 영입이 필요해요. 리플래시도 필요하고.
그렇죠.
안 그러면 패턴도 읽히고 상대 팀들한테.
고인물은 썩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겨우 네 번째 소집인데 선수단이 고대로라는 게 말이 되냐는 그런 의문이 한 번 더 듭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한 명도 안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럼 바꿨죠 복귀.
그러니까 옛날 선수들 네, 돌아오는 거.
그렇죠. 네. 복귀.
아니, 새 선수를 한 명도 안 뽑을 수가 있는 거야? 선수들이 그러니까 얇은 포지션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은 그래도 뭐 깜짝 뽑은 선수 한 명 정도는 있었잖아요.
네.
안 나와서 그랬지. 네. 뽑긴 뽑았거든요.
예.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때 안 나왔던 선수가 다시 묻겠어요?
누구죠?
예를 들면 김주성이나.
아, 네네. 그렇죠.
한 경기도 안 나왔었는데 그때 뽑아놓고 한 경기도 안 내보내고서는 또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풀 안에서 돌리는 거거든요. 선수풀에서 돌리는 걸 벤투도 그렇게 했는데 벤투는 뭐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선수풀에서 돌리면서 몇 번에 걸쳐서 선발부터 해서 훈련부터 시켜보고 몇 번 소집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쓴다. 이런 플랜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크리스나 감독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돌려쓰고 있습니다. 풀을 넓히지 않고 있어요. 얘기로 돌아오면 마인츠 얘기를 이제 해봤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간단하게만 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최근 기세와 경기력은 당연히 좋습니다. 토트넘의 무패 2위 굉장히 좋은 성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상의 징후입니다.
그렇죠.
네. 서해부 쪽인 것 같던데
네.
뭔가 부상을 좀 안고 뛰고 있는 것 같 뛰고 있다는 식의 네. 현지의 관측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폴 오키프가
네.
얘기한 거죠. 폴 오키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런던 소재.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토트넘 ITK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부상 관련된 거는 그 사람이 항상 가장 먼저 얘기하고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이 아니고 항상 맞았어요. 부상 관련한 거는 지나치게 구단 친화적으로 얘기해서 문제지 모든 걸 다 이제 구단 측에 그걸로 거의 얘기하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구단 뭐 의료팀 쪽을 뚫었거나 아니면 뭐 구단 쪽에 누군가 뭐 아는 사람이
그런 거죠. 아닌가 네. 내부자 소스죠 그런 경우에.
네. 네. 근데 이제 손민 선수가 지난달부터 사타구니 쪽에 좀 통증을 느낀 채 뛰고 있다. 그것 때문에 출전 시간도 제한을 하고 있고 훈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루턴 타운전의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어요. 왜냐면 루턴 타운이 승격팀에다가 지금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못하니까 객관적인 전력이 루턴 타운은 사실 더비 카운티를 소환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소 승점을 기록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팀인데 근데 솔로몬이 또 예,
그렇죠.
잡히면은 반월판이
장기 부상.
예, 그래서 네. 두 달에서 세 달, 길면 네 달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페리시치에 이어 솔로몬까지 왼쪽 네. 잉어 자원이 두 명이 연속으로 나갔어요.
지금 네. 쓸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더 이상 없어요. 왜냐면 로세소도 아직 부상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라고 하고 브라이언 힐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딱 쓸 수 있는 공격 자원은 5명. 벨리스 이번에 그 영입한 아르헨티나
꼬맹이. 네네네. 예, 그 걔까지 쳐도.
예, 걔까지 쳐서 5명입니다. 나머지 4명이 손흥민, 히샬리송, 메디슨 그리고 클루셉스키. 브래넌 존슨도 이제
부상.
예, 부상을 네. 당한 거니까 근육부 통증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다만 이제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60분 정도 되면 항상 빼더라고요. 이게 그가 아무리 그 심지어 그가 북런던 더비 때도 그랬고 그때는 한 70몇 분 경에 뺐죠. 그리고 이제 그 리버풀전도 60분 경에 뺐는데 그때가 다 그가 동점 상황이었거든요. 동점 상황이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손흥민 빠지니까 공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은 라인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일단. 손흥민 선수는 계속 이 W자라고 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그래서 막 MOTD 같은 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상대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마무리들을 하고 아니면 상대한테 위협을 주는데 히샬리송은 그냥 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윙에서 뛰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지난 리버풀전에 윙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싸워주니까 차라리 낫더라고요. 히샬리송은.
그래서 아무튼 히샬리송 최전방에 있는 것보다 손흥민 최전방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됐으니까 좀 더 나은데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윙, 히샬리송 공격수 뭐 자리 바꿀 수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선발로 나올 것이 매우 유력하다. 손흥민 선수가 본인도 몸이 좀 안 좋은데 동료들이 몸이 더 안 좋으니까 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뭐 김민재랑도 비슷한 거죠.
그렇죠.
김민재도 예. 뭐 두 군데 정도의 근육 부상을 좀 안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예. 특히 종아리는 작년 월드컵에서도 보셨다시피 예. 컨디션이 좀 늘 안 좋다가 아니고 한번 터질 수도 있는 부위라서 좀 사실 위험한데.
네.
근데 센터백 후보가 아예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팀이 이제 무적 선수였던 보아탱의 영입을 할까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일종의 입단 테스트 기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보아탱이 와 봤자 35이고 무적이었던 선수인데 왔다. 보아탱 클래스 있는 선수. 당장 민재랑 우파 돌아가면 상격기식 쉬어 이럴 리는 없거든요. 그럼 그냥 백업 보험이죠. 지금 벤치에도 센터백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부흐만이라는 유망주를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그쵸? 원래 그 투에 감독이
이번에 2005년생.
예, 그 친구를 키워보겠다라고 했었는데 부상으로 프리시즌도 한 경기도 소화 못했죠.
걔도 부상.
그러면서 계속 부상 중이죠.
그 친구도 2군에서도 경기를 몇 경기 못 뛰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뭐 나가리 됐습니다. 예, 더리우트와 함께. 뭐 어떻게든 해야겠죠. 빨리 이제 무슨 뉴스 중에서는 보아탱을 살까 말까 하면서 좀만 있으면 1월인데라는 생각도 한다 이런 류의 뉴스도 있던데.
예, 그래서 1월에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하죠.
근데 아니 보아탱도 사고 1월에도 사야죠. 보아탱 뭐 단기로 해도 되잖아. 어차피 무적인데.
그렇죠.
그렇게도 하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예. 좀 1월을 보면서 보아탱을 안 산다면 보아탱 본인이 진짜 개못해서 안 사는 거 말고. 에이 그래서 1월에 사면 되는데 이러면서 보아탱이 괜찮게 한대도 안 산다면 그건 패착이다.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좀 쉬길 바라는 마음에 사는 소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10월 MH 2연전 선발됐는데 클리스만 감독 패턴상 뛸 것 같거든요.
아 24명 뽑은 것만은 그냥 다 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승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는 여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은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서 김민재 손흥민 두 경기 다 풀타임 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힘듭니다.
예. 아, 그 아시안 게임에 나간 선수들을 뽑는 거는 좀 아니죠. 바로 경기 끝나자마자 그 폐막식도 못 보고 바로 와야 된대잖아요.
뭐 그렇죠.
합류를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나마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만약에 뽑는다면은 그동안 안 뽑았던 뭐 황재원이라든가
그렇죠. 그겁니다.
뭐 그런 선수들을 뽑는 거면은 실험의 의미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30명을 뽑아서 예를 들면은 평가전은 아무리 많이 뽑아도 상관없잖아요. 독일 대표팀 예전에 레브가 많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많이 뽑은 다음에 바이언 같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선수들은 첫 경기만 뛰게 하고 그러고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을 두 번째 경기에 조금 실험하는 식으로 갔었거든요. 두 번째 경기 안 그래도 베트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를 배려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아시안 게임 때문에 내가 할 거를 바꾸지 않겠다 약간
그런 거죠. 네.
결연한 의지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라고 하죠. 아시안 게임 때문에 성인 대표팀이 그런데 유럽식 마인드긴 하거든요. 유럽은 원래 성인 대표팀에 올라가면은 연령대별 대표팀 어지간하면 안 보내요. 진짜 그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케이스잖아요. 그 이번에 이탈리아가 토날리 뽑았던 거 이번에 한번 우승해 보겠다라고 뽑았는데 못했죠. 예, 그게 굉장히 진짜 웬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토날리가 성인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인데
유럽식이죠, 유럽식. 예. 네, 남미 그러니까 근데 한국만 우물 안에 있고 유럽식이 다 맞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남미는 또 LML 대표로 돌아갑니다. 예, 올림픽도 가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 아시안 게임과 이제 올림픽은 특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수 상황인 거니까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안 게임 이후에 A 매치를 연달아 하는데 A 매치에 뽑을 수 있는 당위성 또 이제 벤투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벤투 감독 처음 부임했을 때 아시안 게임 끝나고 아마 얼마 안 돼서 선수들 A 매치로 들어오고 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가 부합을 하는 게 A 매치 경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선수들 위주였고 그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두고 갈아탄 선수들을 벤투가 A 매치 대표팀에 쫙 등용시킨 다음에 그 뒤로 월드컵까지 핵심으로 썼거든요. 나상우, 황인범 등 그럴 때 이제 뽑는 거지. 이강인 다 알잖아요. 뭐 홍영석 다 알고 뭐 몰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갑자기 얘기가 클린스만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넘어갔는데
제가 클린스만만 나오면은 말이 많아져가지고
네
독일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독일인이라 그래. 반 한국인 반 독일인이라서 어느 쪽에서 봐도 클린스만한테 앙심이 있어.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니 제가 진짜 네. 계속 사람 안 변한다 그러면서 얘기했었는데 그게 계속 맞아떨어져가지고 거의 성지처럼 떠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얘기까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랑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저희가 소식통도 있고 뭐 취재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아는 것보다 부상이 좀 가볍다거나 관리가 잘 되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세 개의 리그 중에서 어떤 리그를 먼저 얘기를 할 것이냐 하면 독일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오늘의 토핑 뭡니까?
독일부터 하는 건가요?
네. 네.
오늘의 토픽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가 득점한 경쟁이 정말 시시했잖아요.
네.
아 어떤 의미에서 치열했죠? 예, 16골에서 공동 득점왕이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지읒밥 싸움이라는 명언이죠.
필크루크와 그리고 또 이제 은쿤쿠가 네.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그 전까지는 분데스리가 득점왕이 정말 하이레벨에서 놀았었거든요. 원래는 레반도프스키와 오바메양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라이벌리가 그래서 이제 사실 분데스리가가 30골이 막 그러니까 게르트 밀러와 하인케스와 그리고 또 이제 피셔가 뛰었을 때 그때가 이제 30골이 막 한창 넘던 시기였어요. 거다가 이제 디터 밀러 34골 그때까지도 게르트 밀러는 뛰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게르트 밀러랑 하인케스랑 막 그리고 피셔도 많은 골을 넣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0골이 디터 밀러가 기록한 다음에 계속 없다가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오랜만에 30골 넘기고 오바메양도 넘기고 이것도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나왔던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오바메양이 떠나고 혼란이 그 뒤를 바통을 이으면서 득점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졌으나 이제 레반도프스키와 혼란이 지난 시즌에 다 떠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데스리가의 득점왕 경쟁이 아주 그냥 좀 처참한 수준까지 떨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분데스리가의 브랜드 자체도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게 김민재가 분데스리가를 왔는데 김민재가 막아야 할 공격수 누구냐 이런 기사를 쓰고 막 읽잖아요. 근데 세리에만 해도 세리에 리그 자체의 밸류가 분수리보다 높은 게 아닌데 공격수들의 명성만 보면 높단 말이에요. 지루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뭐 제코 뭐 등등 막는다. 분데스리가는 없어. 김민재, 필크루크와 대격돌. 그럼 사람들이 그 누군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심지어 웅쿤쿠마저 첼시로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이렇게 되거든요. 콜로무아니도 나갔죠.
네.
튀어도 나가고. 네.
그런데 네. 이런 와중에 이번 시즌에 새로운 공격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면서 이제 득점왕 경쟁을 굉장히 치열한 양상으로 끌고 네. 가고 있습니다.
1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이번 시즌은 뉴페이스와 새로 영입된 빅네임 등이 섞이면서 네. 득점왕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재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터진 선수들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새로 가세한 이름이라면은 보니페이스 저희가 얘기했고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해리케인은 뭐 워낙 스타로 그래서 이제 해리케인 영입했을 때 그 하이너 회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케인이 영입되기 이전이었는데 케인이 가세를 한다면은 단순히 바이언만이 아닌 분데스리가의 브랜드를 올릴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케인도 왔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어 같은 경우는 어린 유망주였는데 이번 시즌 터진 케이스고 딩크시 같은 경우는 브레멘이 망할 것들. 예.
아 베르더 브레멘 선수군요. 임대를 보냈군요.
예. 그러니까 아니 필크루크를 팔 거면 임대를 보내지 말아야지. 예. 아니 필크루크 팔 거면서 왜 먼저 딩크시를 보냈냐고요. 보험을 데리고 있었어야죠.
팔지 몰랐나 보죠.
아 심지어 브레멘 전에 골 넣었어요.
아.
그래서 브레멘이 졌나 비겼나 기억도 안 나 이제. 예.
갑자기 오늘 김현민 쓱 특집인가요?
아니요.
클린스만한테 쓱 내고 브레멘 수뇌부한테 쓱 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오펜다까지.
오펜다 루이스 예. 오펜다.
예. 이렇게 새로 등장을 한데다가 뭐 기라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임대로 뛰었지만은 어쨌건 이번 시즌 완전히 폭발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요나스 빈도 원래는 골을 잘 못 넣는 선수였는데. 굉장히 다재다능한 장신 공격수였는데 갑자기 얘도 이번 시즌 골을 계속 넣고 있고
요나스 빈이면 덴마크 선수인가요?
네 맞아요.
앱의 산처럼 뒤에 D를 안 읽는군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저 선수 초반에 막 득점 이제 상위권에 같이 있을 때 이쯤에서 끝날 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얘도 이러고 있고 기라시도 사실 기라시가 켈른 시절에
기라시 얘기는 득점 1이기도 하니까 길게 좀 해볼까요? 네 켈른 시절에
켈런 시절에 정말 개발이었거든요.
예,
진짜 골문 앞에서도 놓쳐가지고 막 욕을 먹었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 스타드렌에서 조금 괜찮게 했어요. 스타드렌에서 갑자기 좀 골 넣으면서 두 자릿수 골을 처음 기록을 했었고요. 2020-21 시즌에요. 그리고 이제 2021-22 시즌에는 초코로 뛰었어요. 예, 초코로 뛰면서도 아홉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럼 잘했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페널티킥을 갑자기 좀 잘 넣기 시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지난 시즌 이제 슈투트가르트로 와가지고 이때 부상으로 좀 결장한 경기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럼에도 2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1골을 넣고 또 이제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1골이 도움을 넣으면서 팀의 잔류를 견인을 했고요. 그러고 이번 시즌 6경기 단순히 분데스리가 득점 1위를 넘어서 유럽 5대 리그 득점 1위인 거거든요.
그렇죠. 6경기 10골을 누가 해.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페이스는 레반도프스키 41골 시즌과 동일합니다. 가장 빠른 페이스예요. 분데스리가의 역사상.
역사상.
예, 그 5라운드 기준, 6라운드 기준 그렇게 따질 때 가장 빠른 페이스 보이고 있는데 그럼 기라시가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골문 앞에서의 침착성이 떨어지고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보급형 추포모팅에 가까웠어요.
보급형 추포모팅.
추포모팅의 보급.
예, 추포모팅 자체도 누군가의 보급형의 느낌인데 예, 그걸 또 보급형이야.
예,
보급형.
예전에.
네네.
예전에 근데 갑자기 득점에 그 추포모팅이 눈을 뜨더니만 얘까지 같이.
아 그러네.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래 동시에.
아니 네. 얘 심지어 10골 중에 3골인가가. 골키퍼가 각도 좁히고 나왔는데 그걸 살짝 툭 넘기는 슈팅으로 골 넣었어. 굉장히 기술적인 슈팅으로.
예전엔 그런 마무리 테크닉이 없었다?
네.
그럴 때 허둥거렸다?
그리고 심지어 강력한 중거리 캐논 슈팅도 골 넣고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 원래도 운동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좋았거든요. 좀 나름 다재다능한 툴은 있었는데 발이 엉망이었는데 그냥 그래서 페널티킥으로 조금 세탁하고 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러니까 눈을 떴나?
저는 이 선수가 그러니까 갑자기 슈팅 스킬이 좋아진 걸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러니까 킥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슈팅 스킬이 늘어난 건지 아닌지를.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때 반짝하더라도 이 선수는 얼마 못 갈 거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얘는 스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대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얘 심지어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두 배 이상 나는 거예요.
결정력이.
네.
기라시가 몇 년생이죠?
기라시가요? 기라시가 96년생이요.
96년생. 뭐 지금쯤 터질 수도 있는 나이긴 하죠.
전성기 이제 네. 시점에 오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아주 장신 아닌가 보네요.
187이요.
87.
그러니까 나름
적당히 크고.
그렇죠. 적당히 큰 거죠. 적당... 레반도프스키보다 큰 거예요. 레반도프스키가 85니까.
그리고 적당히 운동 능력도 있고 뭐 두루두루 잘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결정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네, 거기다가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아예 이 선수한테 몰아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선수가 워낙 그 뭐 이 선수 외에는 골을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완전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슈투트가르트가 강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팀이에요. 지금 1위예요. 네. 바이에른보다 더 순위가 높습니다.
지금은 뭐 5승 1패인가 6승 1패인가 한 번 지고 다 이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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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지고
5승 1패다.
네, 5승 1패죠. 그런데 슈투트가르트가 그래도 이렇게 물론 뭐 제바스티안 헨스 감독이 오고 나서 공격 작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했었죠.
네,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였죠. 예, 그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경기당 4.2의 슈팅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케인도 토트넘 시절에 이 정도 가져가기 힘들 정도였으니까 실제 그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당 슈팅 숫자가 2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선수한테 좀 밀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이를테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슛을 이 정도 한다 그러면 그건 난사라고 볼 수 있는, 왜냐면 호날두는 멀리서 공을 잡으니까 중거리로 때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난사를 하면은 본인 경기당 슈팅 수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기라시는 물론 중거리슛도 때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트라이커니까 추전방에 있는 이 선수한테 동료들이 공을 몰아주지 않으면 그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예. 네.
전술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또 그리고 예. 몰아줘서 얘만 골을 넣고 팀은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몰아줄 테지만 현재까지는 성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몰아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라시가 이렇게 확 터졌는데 보통 분데스리가 팀들은 바이아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
그런가?
예 네. 있는 편이 더 적긴 한데
아, 더 적은가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2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고
2천만
예 그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인데
아니 왜냐면은
이럴 줄 몰랐으니까
예 그리고 애당초 낮았으니까
아, 애당초 낮았으니까
예, 예. 그랬는데 지금 재계약을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죠.
걔 허둥지둥. 근데 분데스리가 팀들의 이럴 때 패턴은 또 재계약을 하더라도 바이아웃을 완전 삭제하지는 않고 연봉을 무한정으로 올려주는 건 또 팀들이 꺼리니까
예.
적당히 올려주고 바이아웃도 적당히 올리고
예.
그래서 몇 년 쓰다가 그 돈으로 팔고 뭐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1년 더 있다가 어딘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선수네요. 물론 슈투트가르트를 너무 사랑해서 남을 수도 있지만 뭐 요즘 그런 케이스는 매우 드무니까. 슈투트가르트가 전 지나치게 잘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우영의 공백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별로 없어요. 물론 정우영 선수 돌아오면 또 주전할 것 같지만 현재까지 공백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밀로가 더 정우영 선수보다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낫거든요. 근데 팀 전술,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의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그 슈투트가르트의 그 전술 패턴에는 정우영 선수가 더 맞긴 해요.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계속 가져가는 그 패턴 자체는 더 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기라시 같은 경우는 공중볼에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경기당 3.8회를 획득을 해요.
아,
이 정도면
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라시의 강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밀로가 다시 내려가고 이제 그 정우영 선수가 공미로 서게 되지 않을까 복귀한다면 다만 뭐 가자마자 바로는 안 그러겠죠. 뭐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할 테니까. 예.
정우영 선수가 지금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저희가 앞두고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전이죠? 아시안게임 결승전? 맞나?
그렇죠.
네. 하루 전에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결승전을 하더라도 무조건 득점왕인 상황에서 지금 결승전 준비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기대입니다. 기대. 뭐 대단한 근거는 없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냥 기대인데 아시안게임 득점왕 같은 걸 계기로 정우영 선수가 프로에서도 득점에 좀 자신감을 갖고 한두 개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잘 넣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우영이 스프린트 많이 하고 오프더볼이 좋고 집중력이 좋고 이런 게 장점이잖아요.
네.
보통 이런 선수가 뭐 넣진 못하더라도 문전에 뛰어들어가면서 기회는 많이 잡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우영은 성향상 뛰어드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이 기회를 못 잡는 경기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뒤쪽에서 그 활동량을 활용하지.
아, 저는 근데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보니까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확실히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선수가 아시안 게임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가니까 급이 다른 거를 보면서 아 근데 좀 이런 자신감을 살려서 분데스리가에서도 하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전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난번 대회 득점왕 황의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진짜 옛날 같지만 황의조가 아시안 게임 전까지는 그 정도 선수가 그렇죠. 아니었다는 이미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맹 논란이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아시안 게임 득점왕 하더니 그걸 혈이 뚫려서 갑자기 A대표팀 주전을 하고
그 리그안 가서도 두 자의 스코어를 네. 연달아서 놓고
그러니까 그 상승세가 간바오스카에서 이어져서 간바오스카에서 터지고 그게 바로 리그안 가고 5대 리그에서 두 자의 스코어를 넣는 선수가 됐잖아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안 게임이 되게 수준 낮은 대회 같지만 거기서라도 혈이 뚫린 선수가 되게 높은 레벨에서 그걸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용 선수가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다. 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질은 가지고 있으니까 정우영이. 네. 이 정도로 기라시 얘기하면서 정우영까지 얘기해봤고요. 득점 순위에 있던 선수 중에서 이제 케인이 있고 비인이 네. 있고 보니페이스 잔의 순으로 내려가는데 누구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니 뭐 그냥 쭉 얘기해보죠. 뭐.
네 좋습니다. 네.
케인 같은 경우는 뭐 현재 8골을 넣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 페이스 자체도 나쁘지는 않죠. 예, 다만 이제 좀 케인 활용법이 맨유전에 나온 듯 싶었어요.
네네.
맨유전에 이제 케인이 내려가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도려 기회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케인이 확실히 토트넘에서도 내려와서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의 견제에서도 풀려날 수 있고 또 이제 케인이 양질의 패스를 동료들한테 찔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상대 선수들이 분산되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또 마무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그때 한창 좋았었는데 갑자기 다시 지난 그 코펜하겐전에는 케인이 또 위에서 그냥 박혀서 있더라고.
케인 짱 박혀 있고 팀은 측면 돌파만 죽어라 하고
네.
근데 이제 로베리가 아니니까 측면 돌파하다가 뺏기기도 뺏기고 그럼 네. 공격은 그냥 끝나버리고
네.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때 그래도 한동안 좋았을 때 패턴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결국 득점왕은 그래도 저는 케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비교적 약할 때와 비교적 강할 때의 패턴이 다르다. 그러니까 상대가 비교적 강할 때는 상대들 라인을 좀 올리니까
네.
케인이 내려오고 이선 지원이 오히려 침투하면서 찔러줄 뒷공간이 있는데 코펜하겐전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이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경기를 시작하면 그런 전술을 못 짜는 게 아닐까요?
다만 근데 공교롭게도 코펜하겐이 라인 높이고 앞에 엄청나게 그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를 많이 유발했죠. 바이에.
예, 거기다가 좀 이상했어요. 그 경기 자체는. 예.
그냥 예, 경기력이 나빴죠.
네. 예, 정말 안 좋았죠. 특히 공격 쪽은 다 안 좋았죠. 그 도리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살려냈죠. 무시알라랑. 예, 무시알라가 그 진짜 상대 수비 다리 사이로 빼낸 다음에 중거리 슈팅으로 그거 거의 최종전 골이랑 좀 유사하지 않았나요?
무슨 최종전이요?
아니, 그 최종전 그 퀘른전.
아, 네네네.
예, 우승 확정 골. 네네네. 예, 87분 골.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골을 넣었는데 예, 각도가 비슷했었거든요.
물론 무시알라는 개잘했지만 예. 근데 경기 흐름에 비춰서 보면 결국에는 이선 자원들이 패스로 풀어가지 않고 다 개인 드리블만 하다가 그 중에 하나 먹혀서 한 골 난 거예요. 뭐 그런 결실이 하나 난 거죠. 그렇죠. 무샬라가 한 발 성공시켰어.
거기다가 사네가 이번 시즌 초반에 좋긴 했어요.
네네.
좋긴 했었는데 코펜하겐전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렇죠.
소유권 이르네스가 28회였어요.
네네.
28회요?
예, 그러니까요. 어지간해서 나오기 힘든 수치거든요.
28회. 근데 팀 숫자 아니에요, 거의.
미쳤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네가 한번 똥을 싸기 시작하면은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하인마에 빠지면.
예, 네. 근데 사네가 이런 부진이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은 또 케인이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죠.
또 잘 풀리는 경기에서 그 주하인마에 안 빠지면 현재까지 케인이랑 또 주기 제일 잘 맞는 애는 또 자네거든요.
그렇죠.
걔가 케인한테 어시도 제일 많이 받았고
네.
케인 2 손흥민에 해당하는 비슷한 장면을 바이에른에서 현재까지 그나마 많이 만들고 있는 건 결국 싸네인데
네.
그게 안 되는 날은 또 최악의 파트너가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조금 전술을 바꿀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들마다 도리어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고
주말에는 네,
팀이 딱 한 명만 남아요. 최근에 평균 위치들을 보면은 특히 최근 경기가 유난히 더 그렇거든요.
코펜하겐전 진짜 심하더라고요.
코펜하겐전도 그랬는데 라이프치히전이 어떤 의미에선 더 심했어요. 라이프치히전이 그러니까 좌우 풀백들이 다 윙처럼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알폰소 데이비스는 윙 출신의 선수였고 그래서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였는데 그러면 오른쪽이라도 조금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라이머까지도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마즈라이가 아닌 라이머인 거는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고레츠카가 도리어 라이머를 커버하러 가버리니까 중앙에 킴이 딱 하나 남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싸움에서 그 세컨볼 싸움에서 계속 줘요. 코펜하겐전이 가장 대표적이었잖아요. 세컨볼 싸움 완전히 완패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코펜하겐한테 고전을 했던 거였고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정말 체급차로 2대1 역전승을 거둔 건데 그리고 이제 밀러 도사님의 등장과 그쵸. 함께 예. 그리고 최근 이제 뜨거운 마티스텔과 함께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뭐 예. 내용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안 좋죠.
네. 키미히가 이제 뭐 많이들 한 얘기가 키미히가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해야 되는 팀이면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키미히가 6번째로 내려가서 공을 뿌리려고 갑니다. 근데 파트너 미드필더인 라이머는 아예 받을 수 없는 어딘가에 가 있어요. 그럼 쇼페이스를 중앙으로 못 주지. 그럼 롱패스 뭐 이런 식의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바이에른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네. 김민재 선수도 아까 저희가 뭐 얘기 드렸다시피 조금은 경미한 부상을 단체로 뛰고 있고
뭐 포메카노도 그렇더라고요. 네.
심지어 투엘 감독도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훈련에 왔음에도 조금만 불편하다 이러면은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센터백들의 커버 범위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 둘한테 너무 과부하가 걸려요.
그쵸.
그러다가 바로 라이프치히 전에 참사가 난 거거든요. 안 그래도 우파메카노, 김민재 둘 다 튀어나가는 성향인데 차라리 더리흐트가 있었으면 그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더리흐트는 뒤를 지키는 유형이니까 그러면 김민재만 튀어나가면서 더리흐트가 뒤를 받칠 수 있었을 텐데 둘 다 튀어나가다가 결국 오펜다한테 두들겨 맞게 된 거니까.
근데 투엘 말은 김민재가 더 튀어나와서 아예 쫑을 냈어야 된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게 그가 갔다가 멈추고 뒤로 왔던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파메카노가 더 위로 갔고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선들을 보면은 우파메카노가 더 올라가면은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조금 네. 받쳐주는 둘이 나올 때는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코펜하겐전에는 이게 더 심하게 됐더라고요. 김민재 선수가 아예 조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뒤를 조금 받치는 형태로 가긴 했어요. 그러면서 롱패스를 평소보다 더 많이 뿌렸죠.
그쵸.
특히 이제 싸네 쪽에 굉장히 양질의 대각선 패스 정말 진짜 그날 신들린 줄 알았거든요.
내가 보누찌다. 약간
네,
이런
그러면서 싸네한테 정말 많은 기회가 왔는데 아니 저는 싸네 뭐 실수도 실수였는데 그날 이해가 안 갔던 게 평소에 싸네는 그거 잡으면 그냥 접고 왼발 슈팅 가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을 정도로 너무 슈팅을 난발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날은 슈팅도 안 때렸어요. 슈팅 딱 두 번 때렸어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래서 김민재 키패스 한 번밖에 안 잡혔다니까요. 사실 싸네가 그냥 때렸으면 한 네다섯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뿌렸는데도
와, 네, 좀... 싸네가 그거 잡고 어버버버 하다가 뺏기고
네, 그날 좀 이상했어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케인 얘기하다가 바이에른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있는 선수는 요제 빈인데 빈은 뭐 길게 얘기할 게 있을까요?
아 요나스 빈 같은 경우 뭐 이 선수는 원래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에 5골 그리고 지난 시즌에 6골 그러면서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최대 단점이 제가 이제 확실한 스코어의 부재라고 했었어요. 팀 내 최다 득점이 6골인 그 요나스 빈과 그리고 또 이제 6골인 미드필더인 게르하르트.
게르하르트
같은 경우는 뭐 풀백도 서던 선수였거든요. 원래
뛰죠,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켈른에서는 오른쪽 풀백,
네,
오른쪽 윙,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뛰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연령대별 대표팀에서는 왼쪽 풀백 계속 뛰었거든요. 네. 그 자리가 조금 뭐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건 지난 시즌에 그 선수가 6골 넣으면서 팀 내 최다골 공동 1위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코바치 감독 부임하고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10라운드까지 거의 막 최하위권까지 내려갔었다가 그래도 코바치 감독의 전술이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이 팀이 원래는 6위를 차지했어야 되는 팀이었어요. 왜냐면 최종전이 헤르타 베를린, 그러니까 강등이 확정된
네네.
최하위가 확정된 팀과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패하면서 8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친 거거든요. 예, 승점 차도 1점밖에 나지 않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원래는 유럽 대항전 갔어야 돼, 유로파 리그 갔어야 되는데 뭐 못 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선수가 근데 이번 시즌 6경기에서 무려 7골을 넣고 있습니다.
예. 아, 경기 6경기 7골. 그렇죠.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가 190배 이제 장신 선수이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선수가 원래는 골을 잘 못 넣는 대신에 조금 이제 내려가서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요.
아하.
그래서 볼프스부르크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덴마크 대표팀에서도 윙으로 거의 뛰어요. 왜냐면 호일룬도 있고 뭐 그전에도 공격수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폴센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 윙으로 더 많이 뛸 정도로 그런 190의 큰 키의 선수가 그렇게 뛰었는데 이번 시즌은 갑자기 조금 득점력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선수는 원래 뭐 슈팅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타적인 유형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기보다는 주변에게 도려 패스를 내주는 그리고 비벼주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져주기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번 시즌도 경기당 슈팅 숫자가 2.8회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득점 상위권 선수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님에도 갑자기 득점력이 좀 잘 터지고 있는 느낌? 약간 좀 기다시처럼 막 킥의 감각이 막 올라왔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지금이 좀 터지는 시기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결국에는 시즌이 끝나면은 평균 회귀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래도 이번 시즌 조금 버스트 시즌은 나오지 않을까.
이미 6개 넘었으니까 네, 물론 성장은 한 거지만
네, 네. 그래서 한 15골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득점왕 경쟁을 끝까지 이어가기에는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이렇게 단 6경기 이렇게 작은 범위의 통계값에서는 뭐 튀는 구간이 나오는 선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반대로 지금 골을 거의 못 넣는 선수 중에서 앞으로 몰아친 선수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페이스 얘기를 하자면은
보니페이스 얘기 우리 지난주 조금씩 했는데
그렇죠. 많이 했죠. 사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레버쿠젠을 좀 조금은 이제 심화 편으로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의 레버쿠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 그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뭐 감독 후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내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이미 알론소의 살생부가 5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알론소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서 이 감독은 어떤 축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패턴의 축구도 가능하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서 그걸 할까 했는데 이제 그 장영훈 코치님께서 윙어 열전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저도 공격수로 한번 해보겠다.
열전 쪽으로 가자. 예, 예, 기전체로 가자.
바꾼 건데요. 근데 이제 뭐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다시피 정말 얘는 뭐랄까 터지기 전에 오시맨의 진화형 같아요.
더 좋아. 터지기 전에 오시면 비슷한데 더 좋아.
예. 그러니까 더 파워가 있고요. 그 터지기 전에 오시면보다 얘 진짜 등치고 있으면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등치고 있으면은 상대가 뺏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샤크 같아요. 예. 그 축구장에 있는 샤크.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파메카노가 튕겨져 나갈 정도로 그리고 또 아 누구였다. 지난 경기 때 또 누구지 튕겨져 나갔거든요. 아칸지.
아칸지.
예, 아칸지도 아칸지가 아니다.
아칸지일 수가 없죠.
아칸지 오펜다한테 튕겨서.
네네네네.
예, 오펜다도 조금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네. 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튕겨서 나간 선수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 선수한테 튕겨서 나간 선수도 많고 그리고 속도도 워낙 빠르고. 예, 거기다가 그리고 나름 이타적으로 패스도 줄 줄 알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줘야 될 땐 줄 줄 아는데 다만 이 선수는 좀 섬세함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터치도 튈 때가 있고. 근데 그 면에서 상당히 오시맨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네.
터치가 튀는데 그걸 가져와요. 자기가 힘과 속도로 가져와요. 터치는 튀었는데.
터치가 그래서, 튀었어. 예. 하지만 내가 어깨를 밀어넣으면 여전히 내공인걸?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렇죠. 예.
사실 킥의 섬세함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독보적으로 슈팅이 많아요. 경기당 6.5회. 심지어 그 전 라운드까지는 7.8회였어요. 경기당.
우리 그 바이에른과의 경기에서 잘 봤죠. 예. 예.
예. 우리가 호날두가 난사한다 해도 경기당 5회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 경기당 평균 수치로 놓고 보면은 6.5회인데 그 정도로 이제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데 근데 그게 또 이 선수는 난사한 느낌이 안 드는 게 본인이 그거 가져가서 때리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렇죠. 난사라는 게 호날두 난사 얘기할 때는 호날두는 이선 자원이잖아요. 측면에서 공 밀고 들어오다가 동료에게 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중거리를 갈길 때 이런 게 난사인데 호이페이스는 좋은 위치에 가서 받는 거니까 일단 난사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어쨌건 간에 뭐 많은 슈팅들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거기다가 레버쿠젠이 지금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레버쿠젠이 거의 모든 수치들에서 바이언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픈플레이에서의 그 공격 생산 능력은 레버쿠젠이 1위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니페이스한테도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보니페이스는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6골 넣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선수는 그래도 득점왕 경쟁을 하려면은 슈팅의 섬세함을 늘려야 된다.
결정력.
예, 그러니까 오시맨처럼 그 부분이 터져야 되죠. 그게 안 터지면은 딱 예전 오시맨 정도 하지 않을까. 두 자릿수 골 좀 넘기는 한 15골 정도 가는 예. 오시맨이 딱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시즌에 20골 그쵸. 넘긴 거니까 예, 처음으로.
저는 약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디테일은 좀 다르긴 한데 첼시 처음 왔을 때 드록바 느낌 나요. 그러니까 드록바가 왜냐면 그때 뽀록바라고 했었거든요.
그쵸.
뽀록바라고 했는데 그게 왜 뽀록바라면 막 무릎으로 넣고 드록바도 이제 경기적으로 90분 경기로 봤을 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지금 보니페이스처럼 특히 이제 등지고 받는 거 잘하고 공중볼 경합은 뭐 압도적이었으니까 근데 골을 넣어야 될 때 이제 슈팅 숫자 대비 골 숫자가 적고 그리고 막 뭐 무릎으로 놓고 해서 뽀록바라고 했었는데 근데 약간 딱 그 느낌인데 이제 드록바 같은 경우에는 뽀록바에서 드록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솔직히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프리킥 같은 경우 뭐 커리어 말년에 또 추가되고 했지만 근데 저는 선수의 이 뭔가 플레이 유형이나 완성도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은 저는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뽀록바 때랑 드록신일 때랑. 근데 결정적인 건 결국에는 이제 난사를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난사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슛을 하는 게 마땅한 상황인데 지금 6골을 넣은 것도 사실 뭐 많은 골이긴 하지만 경기 중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버쿠젠이 이 선수에게 만들어주는 찬스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넣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따지고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몇 골을 넣어야 된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뭐 한 8, 9골 정도는 전 넣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그 드록바가 그 첼시 처음 왔을 때 그 뽀록바 소리 들었을 때 약간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뽀록바 시절의 드록바 는 조금 더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다르죠.
약간 그리고 대신 이제 뭐 속도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 선수나 오시맨이나 조금 더 야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맨과 많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 선수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만들어준 좋은 기회를 문전에서 좋은 위치를 잘 잡고 한번 트래핑을 하고 찬다? 이런 식의 본인이 결정력을 발휘해야 들어가는 슛 말고 아예 문전으로 동료들이 그냥 우겨 넣어주고 내가 슛을 했는지 아닌지 나도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진짜 우당탕탕 상황이 좀 더 많이 연출이 되면 이 선수는 오히려 효율이 늘지 않을까. 예. 레버쿠젠처럼 좋은 팀은 오히려 공격을 의도한 대로 착착 풀어가기 때문에 우당탕탕한 상황이 잘 안 나거든요.
그거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선수는 우당탕탕이 어울리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더 선수한테 맞춘 이건 좀 반반인 것 같은데 일단 우겨 넣어봐. 이런 걸 좀 해줄 필요 있지
그래서
않나.
그래서 보니페이스는 보면은 골이 은근 멋진 게 많고 네, 가볍게 네. 넣은 게 없어요. 가벼운 상황에서 놓쳐요. 도리어.
그것도 바이언즈인 하프발리 넣은
것도.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레버쿠젠의 돌풍.
그런 의미에서는 비르츠랑 좀 궁합이 안 맞는 건가요?
비르츠 깨끗하게 네, 주니까. 네,
네. 완전 깨끗하게 네. 주니까.
야, 너도 기술이 좋으면 넣을 수 있겠지? 나는 몸이 좋은데 이러면서 못 넣는 거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니페이스 얘기를
그러면 해봤고. 쉬크가 더 맞는 건가요? 비르츠한테는
우당탕탕.
아니 제 말 아니 그게 아니고 비르츠 에그가
아 쉬크 깔끔하게 넣으니까
그러니까 네, 완전 그쵸, 깔끔한 킥쟁이잖아요. 쉬크는
쉬크는 뭐
예. 반페르시 좀 연상시키는 선수다 보니까
깔끔한 예. 번뜩하고 넣는 선수죠. 예. 자, 보니페이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득점 순위 다음 자리에 있는 선수는 자네인데 자네는 네. 뭐 스트라이크 아니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네. 될 것 같고
그냥 뭐 그래도 사네는 나름 득점 순위는 높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두 자릿수 골은 당연히 넣을 것 같고 왜냐면 케인과의 궁합 때문에
네, 뭐
케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선수예요.
손케의 가장 비슷한 선수입니다. 예. 네.
그런 선수. 다만 이제 똥도 많이 싸겠죠. 그만큼 왜냐면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은 그만큼 놓치는 것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만 팬들의 복장도 터지게 만드는 순간들도 더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베를린의 선수 어떻게 읽죠?
베렌스요.
베렌스.
예. 저 선수는 뭐 그 헤딩골을 워낙 잘 넣죠. 헤딩 해트트릭 최초 선수죠. 분데스리가.
아, 분데스리가 최초.
예, 개막전에서.
아, 최근에 얘기했었죠. 예. 네.
그랬던 선수인데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조금은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다 보니까 개막전에 해트트릭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골밖에 못 넣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높게 가기는 좀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시청자 질문 중에서 베를린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네. 질문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 하긴 시간이 짧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베를린이라는 팀에 대해서.
베를린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서 결국은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죠.
전형적인 체급 네. 낮고 선수단 아주 두껍지 않은 팀들이 네. 겪는 일이죠.
그건 딱 레알 마드리드 전에 사실 우니온 베를린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그 경기를 벨링엄 제가 벨링엄은 신이 점지해준 선수 같지 않아요? 약간 좀 지단 같아요. 진짜 볼이 흘러도 꼭 벨링엄 앞에 떨어져요.
벨링엄이 신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걔는 요즘 이상해.
우니온전이 딱 그랬거든요. 진짜 얻어 걸렸어요. 벨링엄한테 완전히 얻어 걸렸거든요. 그게 뭐 위치 선점을 정말 잘한 것도 아니고 우당탕탕하다가 진짜 얻어 걸렸는데 그대로 맞고 벨링엄 맞고 골이 됐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은근 많아요. 그러니까 벨링엄이 정말 잘하는 거 맞아요. 정말 잘하는 거 맞는데 지금 득점에는 약간은 조금 오버된 것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그 9경기 8골을 넣고 있나 그런데 공식 네, 대회에서.
마진이 너무 좋아요.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첼로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벨링엄이 지금 같은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그치. 이거에 반만 해도 잘 넣는 네. 건데.
그리고 그렇게 골을 넣는 위치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게 리그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있어요. 이게 네. 코너킥에서도 막 세컨볼라 한 대 떨어져가지고 물론 그거를 바로 갖다 집어넣는 것도 선수 능력이긴 한데 이게 하필 또 여기로 가의 느낌도 있고 선수 이번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도 얘기했더라고요.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싶었던 건 많지만 솔직히 이적하고 와서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다 잘 풀릴 줄은 몰랐다고 이제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 우니온이 그 경기를 패하고 나서는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난 그 주중 그 브라가전은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먼저 두 골 넣으면서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에 세 골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2대 3 역전패를 당한 건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 그 결승골은 추가 시간 그것도 막판에 나왔죠.
그 팀도 결국에는 그런 실점이 없어서 최근에 계속 좋은 순위를 그렇죠. 차지했던 건데 예. 이제 실점을 하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죠. 예.
근데 실점이 최근에 굉장히 많죠. 우니온 베를린.
또 축구의 중요한 그런 모멘텀 같은 차원에서 예. 우니온 베를린은 지난 몇 년 동안 하강 곡선이라는 게 없었던 팀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정점이었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예. 모멘텀이 꺾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길 바라면서 하는 얘기지만 크라마리치. 아, 크라마리치는 좀 터줄 대감이죠.
그렇죠. 국밥이죠. 네. 예. 크라마리치는 사실 그러니까 2021-22 시즌만 한 시즌 조금 부진했어요. 그때만 근데 그때도 결국은 도움은 두 자릿수 골 10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6골이어서 그랬지. 그때가 그리고 이제 크라마리치 선수 경력에서 유일하게 그가 호펜하임 와서는 두 자릿수 골을 실패한 시즌이었어요. 그 외에는 항상 두 자릿수 골을 넣는데 일단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페널티킥을 너무 잘 넣었기 때문에 그걸로만도 한 4, 5골을 가져갑니다. 예, 거기다가 뭐 워낙 킥 자체는 좋은 선수여서 그 사실 크라마리치는 호펜하임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안 뛰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선수는 대부분 항상 2선으로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로도 나와요. 크라마리치는.
아,
예. 호펜하임에서 중앙 미드필더로도 곧잘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공격수 자원 사실 공격수는 바이어가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호펜하임 뉴스 선수인 바이어가 지금 이번 시즌 사실상 첫 그 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갔다가 왔었던 건데
유명주군요.
바이어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번 시즌 초반에 지금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죠. 거의 2002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저 선수가 4골 넣고 있는데 그 둘이 그냥 궁합이 좀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뭐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라마리치는 그냥 언제나처럼 한 15골? 많이 넘으면 20골? 왜냐면 20골 시즌이 한 번 있긴 하거든요. 딱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은.
그때가 제가 분데스 중계했을 때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그때는 제가 호펜하임 경기도 그래도 한 4, 5경기 했거든요. 예. 막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때도 이제 헤네스가 감독이었었는데 예.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딱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이제 보이지 않는 이렇게 페인트 존을 이렇게 하나를 해놓으면은 딱 박스에서 한 20에서 23m에서 본인이 앞을 보고 공을 잡으면은 거의 슛이에요. 근데 그게 유효 슈팅에다가 골로 되는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아하. 특히 이제 한 번 이제 그러니까 횡패스죠. 횡패스가 와서 그거를 본인이 다이렉트로 이제 감아차거나 혹은 컨트롤을 한 번 하고 찰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거의 뭐 그냥 저 이제 저랑 제 친구들이 하는 표현은 이제 쐈다 골이라 그러거든요.
쐈다 골.
예, 쐈다 하면 골. 예, 쐈다 골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중계하면서도 이게 얘는 좀 경악스럽다 약간 싶었는데 그게 뭐 여전하죠 사실 크라마리치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골 기대값도 여전히 높고.
예. 그래서 호펜하임의 두 선수가 나란히 네 골의 골씩을 넣었고요. 하이덴하임의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딩크치요.
아, 크게 말해요.
딩크치요.
베르소 브레멘에서 임대간 딩크치요. 베르소 브레멘이 필크르크 팔고 임대보는 딩크치라고 빨리 크게 말해.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유망주죠. 그러니까 임대보였다는 건.
네, 그렇죠. 사실 그 이 선수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17경기를 출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골은 없었거든요.
골이 없었어요? 예. 아예?
예.
오.
그러니까 그 이 선수가 사실 2020-21 시즌에 처음 데뷔를 했는데 그때만 골 한 골 넣었었고 그 이후 2021-22 시즌과 지난 시즌까지는 두 시즌 동안 골이 없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1군 전력이라기보다는 하이덴하임 가서 뛰기나 하면 다행 이러면서 보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나름 그래도 유망주 키우던 선수였고 유스 레벨에서는 득점왕도 차지했던 경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윙으로 뛰긴 해요. 그래서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데 저는 최전방으로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 키도 188에 나름 버티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톱에서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했었는데 뭐 하이덴하임 가서도 일단은 측면에서 뛰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클라인 딘스트라는 그 팀의 그 하이덴하임에서는 뭐 나름 최 간판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클라인 디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프라이브루크에서 망했던 선수였는데 하이덴하임 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측면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래부터도 그러니까 다른 능력들은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냥 버티는 능력도 있고 돌파도 어느 정도 하고 다재다능한 툴은 있었는데 좀 득점이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스 시절에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요. 그게 이번 시즌 하필이면 터진 거죠.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오면 더 잘하겠죠?
경험치 쌓아서
내년에
장기적으로
돌아오기 전에 브레멘이 강등되면요?
그 말 난 안 했어.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브레멘 팬이 한 말입니다. 내 새끼 내가 패는 거는 합법입니다.
아, 그래서 하이덴하임이 지금 어쨌건 12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브레멘이 12위고.
맞대결에서 골을 넣었다고요?
네.
자, 슬픈 얘기는 이렇게 하고 루이스 오펜다 선수는 뭐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단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분데스를 잘 안 보시던 분들도 아마도 이번 시즌 처음 또 오랜만에 봤을 독일 경기인 슈퍼컵에서 이 친구가 이제 바이렌을 털면서 많이들 인상이 강하게 남으셨을 텐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프랑스 리그왕의 유망주였던 선수를 이제 라이프치 클럽 레코드로 맞죠? 네, 데려와서 맞아요. 주전으로 쓰고 있고 네 골이 아주 엄청난 득점은 아니지만 그저에 위에 10골 이런 미친 게 있어서 네 골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거지 6경기당 네 골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펜다가 득점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네. 있습니다.
오펜다 같은 경우는 더 무서운 게 이 선수가 강팀 가구의 경기에서 더 강하다는 게 있어요.
네.
굉장히 뭐랄까 무브먼트가 좋고 또 이제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워낙 좋고 거기서의 마무리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그 레버쿠젠하고의 개막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즌 최악의 실수라는 평가까지 들 정도로 그러긴 했지만은 바이언 상대로 이번에 또 이제 김민재 선수 그 평점을 깎게 만든 그쵸. 선수잖아요.
네.
예, 그러기도 했고 또 이제 맨시티전에서도 미친 골을 넣었고요. 그것도 이제 개인 능력으로 골 넣은 사실 그 맨시티하고 라이프치히 경기는 말 그대로 발렸어요. 라이프치가 경기 내용에서는 완전 발렸거든요. 체급차를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다시 이제 3-2-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아칸지를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로드리랑 세웠는데 아 쉬다운 로드리 무섭습니다. 그동안 그가 로드리가 쉬지 못했잖아요. 펩이 가장 혹사시키는 선수가 로드리였는데 그쵸. 그래서 이 목 친 거 이거 쉬고 싶어서 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왜 절대 안 쉬게 하니까 로드리만큼은 다른 선수 쉬기에도 로드리는 절대 안 쉬게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쉬다운 로드리 그 두 경기 쉬다가 나온 거잖아요. 아 진짜 그 거기에 아칸지까지 옆에 붙으니까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거기다 이제 또 갑자기 니코 루이스를 네네네. 예 두 명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앙 싸움에서 중원 싸움에서부터 완전히 쌈싸 먹혀가지고 라이프치히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와중에도 오펜다가 개인 능력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었으나 결국은 최근 미쳐 날뛰고 있는 훌리안 알바레스한테 결승골 내주고 그다음에 경기 종료 직전에 도쿠한테 또 이제 추가골 실점하면서 1-3으로 패했죠.
하지만 팀은 졌지만 오펜다는 강팀 상대로 내가 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긴 했다.
네, 저는 네. 그리고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저기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케인의 최대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는 오펜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킥의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저 득점이 튀는 값이 아닐 확률이 높은 선수, 네. 팀 체급이 높은 선수 뭐 등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죠. 오펜다는 뭐 21골을 넣은 시즌도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 21골을 넣었으니까요. 보니 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복 그 슈팅 기복이 너무 심하고요. 기라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기라시는 이번 시즌 확실히 슈팅 스킬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 기라시, 케인, 오펜다가 결국은 그리고 케인이 결국 득점왕을 하겠지만은 경쟁을 붙는 거는 그쪽이랑 차라리 싸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왜냐면 나머지 선수들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나스 빈도 한 15골 정도 넣으면 거기서는 결국은 멈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페이스도 약간은 그래도 보니페이스는 팀이 워낙 좋으니까 20골까지는 갈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베렌스는 벌써부터 한계 드러내고 있고 크라마리치 바이어도 저는 바이어는 10골만 넣어도 잘한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풀 시즌 처음이니까요. 데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크라마리치는 15골에서 물론 뭐 저 선수도 20골 시즌이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고 딩크치도 한계가 있다면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케인의 최대 대항마가 은근 오펜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 팀에 녹아든다면 지금도 충분히 잘 녹아들었어요. 오펜다는 굉장히
그 라이프치히의 최근에 쓰는 그 경기 스타일과 아주 잘 맞죠.
네, 네. 그렇죠.
뭐 압박을 해서 속공을 하든 강팀이랑 해서 라인을 내렸다 속공을 하든 속공으로 공격이 마무리되는 게 많기 때문에
베르너의 진화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마무리도 되고
입스가 없는 베르너.
심지어
너무 슬픈 말이야. 입스가 없는 베르너.
베르너에게 없는 파워까지 있는.
그렇죠. 아까 뭐 아칸지를 튕겨냈다고요?
네, 튕겨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득점 순위 10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쫙 살펴봤는데 확실히 요 얘기가 재미가 있다. 지난 시즌에 우리 사회축구 했는데 안 했거든요.
지난 시즌은 그 얘기를 했죠. 분데스리가의 공격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신 투톱 세우고 네. 있다. 그 장신 공격수가 유난히 왔다.
얘가 202, 얘가 201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시청자들은 모르는 이름들이었어.
그렇죠.
네. NBA는 느낌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실력이 떨어질 때는 클라인딘스트도 약간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갑자기 이름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데 그 보훔의 호프만 필립 호프만도 198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공중볼 붙어주면서 그러면서 균열을 일으켜가지고 상대 수비를 높이에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당탕탕 골 넣는 형태를 많이 사실 그 전술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 베호르스였어. 볼프스부르크 시절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베호르스트 맞습니다. 메뉴에서 공미로 뛰었던 네. 공격수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데스리가 득점 순위 상위권 얘기해봤는데 이 얘기는 아마 시즌 진행하면서 몇 번 더 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미 이제 명예 한국인처럼 한동안 사랑을 받았던 지금 아닌 것 같지만 해리케인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대중의 관심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분데스리가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팟캐스트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